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의 이 장면에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그 신앙의 내용과 또 그 요구하시는 신앙의 책임들을 살펴볼 때가 됐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앞에 벌 받는 자들과 어떻게 대조되고 있느냐 하면 13절의 끝에 나오듯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을 얻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대조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그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자들을 사망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바다나 사망이나 음부나 평행법적 반복으로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죽은 자들은 우리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에 이들은 말하자면 영원한 심판의 예비적인 상황 속에 있다. 그런 의미죠. 사망 속에 있고 음부 속에 갇혀 있고 말하자면 바다 속에 있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이 이제 시행될 날을 기다리는 예비적 구치소 같은 데 가 있는 셈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뭘 강조하느냐 하면 저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근거가 된 삶을 산 자들이고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대조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앞에 있는 것과 대조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를 믿은 자들 이렇게 대조할 수도 있고 죄를 짓고 산 자들과 신앙을 실천하고 산 자들이라고 대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조들은 자칫 우리가 벌받을 짓을 했느냐 상받을 짓을 했느냐라는 행위를 근거한 심판으로 판단하게끔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대조, 무엇을 행했느냐의 대조가 아니라 어디에 속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느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속에서 죄의 주장대로 산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구원함을 얻어 그리스도 안에 소속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을 다른 의미에서 생명책이라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 영원히 살 자들이라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좋아하는 식으로 예를 들자면 죄 지을 짓을 하지 않고 상받을 짓을 했다, 신앙을 지켰다 라는 것과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무나 확실하죠. 그러나 바로 이 얘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곧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 대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좀 더 갈까요? 같은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자 그 반대하는 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이 옳거든 과일이 옳거든 나무도 좋다고 해라. 과실은 좋은데 나무가 나쁘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 7장 얘기도 모두 그거였죠. 아름다운 나무가 아름다운 과실을 내고 아름답지 못한 뭐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이게 연속되는 그 설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자주 인용했던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바로 이 얘기지요.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근거는 다 그가 예수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가 근거다 이겁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은 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복주심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그런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는 2차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 심판의 근거는 그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은 자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벌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불공평하다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저들은 생명체에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은 죄인데, 그건 저들에게 묻고, 우리는 우리의 조건 없이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는 왜 영생을 얻느냐라고 자꾸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본 이런 표현들, 예를 들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지운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성취되고 시행되는 것이죠. 통치자 하나님의 온전하시면 변함없는 것이고, 그 나라의 이 통치의 완성은 그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과 자연과 환경과 모든 정황이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통치의 완성은 그러니까 벌줄 일이 없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조건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도 쓸모가 없습니다. 마치 애가 훌륭하게 커서 더 이상 회초리가 필요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궁극적인 완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나는 들어가고 왜 쟤는 못 들어갔느냐라는 식으로 기독교는 그 구원과 구원의 결국에 관한 이 영생의 복락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고 이것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저 사람은 왜 구원하지 않고 나는 구원해 줬습니까? 라고 묻지 말고 구원을 얻었으니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 내 뿌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자들의 종국은 저와 같으니라. 불못에 던지우며 영원한 형벌밖에 기다릴 것이 없고 너희들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의 결국은 영원한 복락이며 영생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의로운 영원한 나라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무엇을 촉구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되는 무엇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어디에 속했고 너희를 부른 자가 너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고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과 보상이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 지킨다는 것이 소극적으로 빼앗기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를 더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우리 된 것을 완성하며 결실하며 무성케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 이것이 이 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린 자꾸 어떻게 묻는다고요? 내 이름은 생명책에 있을까 없을까? 야, 우리 가위바위보 해서 한 사람이 먼저 가서 보고 꿈에 나와서 가르쳐주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두 사람이 야구를 좋아했던 동네 친구였는데 평생을 그 아마추어 야구팀을 만들어서 동네에서 재밌게 살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서로 이제 죽을 나이가 된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랬다고요. 누구든지 먼저 죽어서 천국 가면 천국에도 야구가 있는지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 주기로 하자. 그래서 둘이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대원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가만히 있자 내가 먼저 죽어야 되나? 하여튼 죽어갖고 꿈에 나타난 거예요. 아, 목사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뭔데? 천국에도 야구가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목사님 이번 주일 월요일에 선발 투수십니다. 그랬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뭘 어떻게 준비할까 모르겠어요.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얻은 자는 어디로 가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시며 그가 세우는 나라가 어떤 나라며 통치의 원리가 무엇이며 그 나라의 자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의 결국을 대조시킴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것의 복을 기다리고 보상으로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금 누리는 싸움으로 그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무성해져야 되고 충만해져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결실해야만 하는 책임을 뛰어넘는 신자된 감격으로 갖고 있으라고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면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건 좀 말이 안 맞지만 그 과장법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천국은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구원이 분명하며 그 하나님께서 종말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은 다만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며 상받을 자와 벌줄 자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과 복되신 것으로 채워 영광과 희락의 결국을 약속한 나라를 준비하셨고 이루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 오늘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 종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보자고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사람 앞에서 떳떳이 자신의 신앙을 선언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부끄럽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결국을 보고 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얻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운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뜻의 운명을 보았으면 언제부터 그 편에 서고 언제부터 그 준비를 하고 언제부터 그 일로 매진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로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거든요.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상으로 또는 영원한 벌로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여기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결실하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살아야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면서 죄 가운데서 산 자들이 자기를 근거하여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에 우리가 쫓아가고 기웃거리고 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방탕한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강조점이죠. 게으른 사람들 또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공통된 핑계는 내일부터 아닙니까? 내일부터.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여러분들 다이어트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 미련과 어리석음이 매혹적인지 아시잖아요. 이 너무 이제 살이 쪄서 먹고 싶은 걸 먹으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 배고픈 것과 맛있는 걸 참고 사니까 왜 사나 싶은 거예요. 이러고 살려면 살 이유가 뭔가? 같이 살자는 다 재밌게 살고 행복하자고 사는 건데 이렇게 고통을 스스로 택할 필요가 뭐 있나 해서 홀가닥 먹으면 그 다음에 금방 후회가 오죠. 왜 먹었나?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한가? 목구멍만 지나가고 나면 후회할 걸 왜 먹었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 가슴에서 식도에 구멍을 내서 목구멍 넘어간 걸 이렇게 나오게 하는 뭐 방도를 쓴다 그래요. 만나본 적은 없는데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리석죠. 우리가 알면서 못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자꾸 이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왜 확인해야 되냐면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미련한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아주 그게 최고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기준을 여기 둬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들끼리 기준을 두기 시작해갖고 뭐 여름에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그 아이스케이크 팔러 다니는데 시원한 거 팔러 다니는데 자기는 땀을 뻘뻘 흘리고 다니니까 동료 아이스케이크 장사하고 둘이 그늘에 앉아서 서로 1,000원 주고 사 먹고 서로 주고 사 먹고 주고 다 팔았는데 돈은 하나도 안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미련을 떠는 거죠. 알고도 잘 안 되죠. 그러나 이렇게 자꾸 확인하고 확인해서 최소한 오늘 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격려를 받고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받으면 다시 한번 결심을 해서 사흘을 또 버텨야 됩니다. 그럼 주일이 오고 주일날 욕 직사게 또 사흘 버티고 이렇게 하라고 수요일 예배를 정한 것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이렇게까지 확대됩니다.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인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벌받는 자들에게 하는 것은 꼭 그 반대입니다.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 그 오해되면 뭐라 해야 되나요? 극단적인 그 결벽증으로 갑니다. 가난한 것이 말하자면 의로운 것이고 무식한 것이 정직한 것이 되는 식의 오해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는 표현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세상 질서와 가치관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보면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하여 외면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그 일로 자기가 아무 유익을 얻을 일이 없기 때문에 작은 자들을 괄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 안에 있어 보면 이제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작은 일, 큰 일이 없고 작은 자, 큰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를 지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함께 하시면 누구든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며 우리의 모든 시각과 분별과 원리와 판단들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탓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탓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공로요 책임으로서 여러분이 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당연한 것이요 여러분의 복이요 권리요 자랑이요 그 궁극으로 시작되어 당연히 이 운명으로 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정해라 이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삶의 어떤 정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 얻은 자가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로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결실하는 것을 보는 충성된 종의 사명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영원한 복의 현실을 맛보는 이중적인 참다운 기적의 인생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심판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오늘을 사는 신자된 지혜와 이해와 결단과 인내와 충성과 승리를 낳아야 옳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우리 안에 주를 아는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증거한 것 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명령이 우리의 권리며 자랑이며 영광인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 운명을 바꿀 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에 부합되게 사는 것이 지혜요 마땅한 일이요 그것만이 인정받을 의미 있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로 알게 하셨으니 또한 순종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승리를 저 마지막 승리와 이어지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